네,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 서원과 서약에 관한 이야기인데, 혹시 우리 중에 이제 이렇게 서원해놓고 좀 이렇게 고민이 되신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괜히 서원했다, 서약했다,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성경이 우리가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 민수기 30장 말씀하고, 레위기 27장 말씀에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제는 뭔가라는 것을 그 앞장 바로 2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바로 앞에 보십시오. 29장 30절에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럼 서원제는 뭐고 낙헌제는 뭐냐? 이제 낙헌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레위기 22장 18절에 그렇게 됐어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게 이제 서원제와 낙헌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사와,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라고 그러고요.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 앞에 쓰는 이 물건을 내가 깨뜨리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혹은 인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만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끼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20%를 더해서 배상해 주라라고 이제 레위기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정결제고 속건제는 보상제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드리면 좋고 못 드려도 어쩔 수 없고 안 드리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이제 반드시 드리는 제사는 아니고 이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중에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함께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 낙헌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헌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여호와께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하는 서원과 서약은 뭔가? 이 30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 서원과 서약이 어떻게 다르냐면,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요게 이제 서원입니다. 서약은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술을 끊겠습니다, 뭐 요런 결단하는 거, 요게 이제 서약입니다. 서약.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약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원이 아닌가, 서약입니다. 서약. 그래서 서원과 서약은 약간 달라요. 서원은 내가 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겠습니다라는 거고, 서약은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약입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내가 끊기로 결단합니다 하고 한 게 서약입니다. 그런데 서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주님은 우리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제로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괜히 맹세해놓고 만약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이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내가 서원했거나 서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실은 서원이나 서약을 하지 말아야 되죠. 여호수아 9장에 가보면 기부온 사람들이, 기부온 사람들은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 하나하나 이제 족속들이 무너져 가니까 기부온 족속들이 이제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떡이 쉬게 만들고 옷과 신발은 헤어지게 만들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형편 따지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 이제 이렇게 서약을 이렇게 해버린 거죠.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살이로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시킨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들과 화친을 해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 기부온 족속들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이제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사울이라는 인물도 나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역대상 8장 이게 족보에 보면 그 기부온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버린 그 하나님은 그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11장 보면 입다가 서원을 하죠. 내가 처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번제로 드리겠다라는데 무남 동녀딸이 나와서 이렇게 환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쩔 없이 드렸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참 가슴 아프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로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대로 서행해야 되는데 만약 서원한 만큼 드리지 못할 정도로 내 형편이 되지 않는다, 가난하다 이랬을 경우에 그럼 무조건 내가 형편이 되지 못하여도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고 레위기 27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분명 서원하긴 했는데 드릴 형편이 못 돼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보고 이 가정 형편상 그 정도 드릴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값을 정하고 그 형편에 따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서원해놓고 그냥 그것이 너무 짐이 되어서 무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서원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짐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깨지고 또 삶의 재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한 값을 드리라. 또 레위기 27장에 가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바치겠습니다. 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칠 형편이 못 된다. 그럼 꼭 그걸 드려야 되는데 드릴 형편이 못 되면 그것의 값을 정하여서 그 값에 20%,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집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만약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면 값으로. 그럼 그 값을 정할 때에 제사장이 자, 그 가정의 형편을 보고 값을 정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걸 지키라. 그 꼭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그 형편을 주님 보시고 지키게 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기는 하시되 우리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지키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딸이 서운했거나 아내,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운했을 때에 만약 아빠가 그 서운한 것을 안 돼 그러면 그 서운은 취소된다.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하신다. 또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니라. 또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딸이 은혜 받고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께 아버지께 그 골 이제 답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딸이 했는데 하나님 아니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 집을 드리기로 서운해 버렸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드려진 게 아니라 아빠가 응 그래 잘했다 그러면 그대로 드려야지만 그게 무슨 소리냐 택도 없는 소리 이렇게 아빠가 거절하면 그 소원은 취소되고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 남편 있는 아내도 그 권위가 그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잖아요. 그 권위가 남편에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내가 우리 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남편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소원은 취소되고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나 남편이 없고 아빠가 없고 자기가 결정권자다. 혹시 뭐 이혼했거나 아니면 이제 사별했거나 혼자 살게 됐을 때 그것은 내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또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바로 안 돼 그러면 취소되고 사함을 받지만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고 그거 안 되겠는데 그것은 지키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남편에게 있다 아빠에게 있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그리스도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 보면 이사야 54장에도 그렇고 예레미야 3장에도 우리의 남편 이게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다.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한 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되 이제 이것은 어떤 이렇게 뭐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딸이나 혹은 아내나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운하여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빠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억압하고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형편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 형편을 보고 값을 정하여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형편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원서에 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지키지 아니했을 때는 뭔가 그 제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자, 신명기 21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 것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기대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도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나 이거 실수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거나 서약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입다처럼 그냥 그렇게 했다가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원 서약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감정 따라서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실하신 주님 앞에 뭔가 주님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또한 주님 앞에 내가 한 내 약속한 대로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형편이 되지 못한다면 제사장이 그것을 값을 정하여서 그 형편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가볍게 또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내나 딸이 그랬을 경우는 아빠나 남편의 그 이 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할 수도 있다.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 아빠의 결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30장 이 서원의 의미는 서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죄를 부추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내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내 말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대변하여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언행에 조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의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할 것이니라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듣고도 그것을 나중에 이것을 이제 바로 거절하지 않냐고 이제 나중에 한 것은 남편이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못 지킨 것은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그걸 내가 서운한 것을 그렇게 쉽게 피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되 정말 지킬 수 없다면 주님 제가 그때 그 한 것이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내 모든 짐을 져주신 주님 내 신랑 되신 남편이신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맡기십시오.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6장 4절이 아니라 이 말씀도 중요하죠. 6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6장 4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게 된 주님과 한 몸이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6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금 예. 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내가 은혜 안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여기지는 말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무와 이 책임, 권리와 이 의무 사이에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키며 살아야 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싶거든 레위기 27장하고 민수기 3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했던 것, 내가 서약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구하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